VOA 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경 시작된 착공식에서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착공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 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의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날 철도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을 진행하고 판문역의 한쪽은 서울, 한쪽은 평양을 가리키는 초록색 대형 표지판을 개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 군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고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대부분은 시리아 공군 방어망에 의해서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시리아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영토 상공에서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다마스커스 서남쪽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해변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상 악화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수색 활동을 위한 중장비 구호품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거친 날씨가 화산 분화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화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자바섬과 스마트라섬 사이 순다 해협에 있는 화산의 분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430명을 넘어섰고 15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500여 명이 다쳤고 2만 1,0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포경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포경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7월부터 일본 근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만 고래잡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판매를 위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미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중남미 이주민 캐러반 어린이가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미국의 구금시설에서 중남미 이주자 출신 어린이가 숨진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억류된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소년은 숨지기 하루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서 뉴멕시코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구토 증세를 보여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분야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앙화 화웨이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화웨이는 2019년 전반기에 5G 스마트폰 모델을 선보이고 후반기에는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착공식이 오늘 북한 측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3.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착공식이 오늘 북한 측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단절된 남북한의 길을 다시 연결한다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과 주변국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날 축사에서 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는 시공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그 편익을 남북한이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식이 역사적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 의지를 우회적으로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북남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려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날 착공식엔 중국과 러시아, 몽골, 유엔 측 관계자 등과 개성이 고향인 올해 86살의 김금옥 이산가족 할머니도 참석해 무척 감격해했습니다.
계속 놓여줘서 정말 남북의 평화의 날개가 두만강, 압록강까지 호를 육로로, 길로, 철도로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이 철도가 완공이 돼서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 가서 내려서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 사업에 합의했고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뿐 아니라 대륙과 연결된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건 서로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착공식이지만 이게 남북한의 사실은 끊어져 있는 경제 협력을 잇는 거잖아요. 잇는 거고 남북 정상이 연내에 착공식으로 다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신뢰 구축에도 저는 기여하는 거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철도 연결이 가져올 수 있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 경제,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첫 발을 내디뎠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추가 조사 작업이 필요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유진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 준비와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철도도로 조사 부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그걸...
설계에서부터 현대화 수준, 노선, 사업 방식 등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지연이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약속,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이런 것이 이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철도 사업 예외 조치를 승인받아서 실질적인 공사가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저희 철도 연결 사업도 제대로 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는 거죠.
한국교통대학교의 진장원 교통대학원장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기반은 착공식으로 마련됐지만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적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남북 경협 기금으로 현재 무슨 보수를 갖다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비축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분명히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남한이 이제는 혼자서 이 총대를 다 메려고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잘 설득하고 그 이제 공조를 해서 미국하고 공조를 잘 해가지고 유엔의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식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북한의 철도 상황은 현재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철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관계자들은 경의선의 경우 최대 시속 50km, 동해선은 30km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복선이 아니란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장원 원장은 북한 철도의 복선화가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속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남한의 철도는 대부분의 철도가 복선 내지는 뭐 아주 빈번한 곳은 3복선, 4복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4등 정도의 고속철도 운영 국가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남한의 고속철도의 기술력은 거의 세계의 탑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평균 시속 200km 이상 최대 270km 정도인 KTX 고속철을 경의선 고속철을 통해 중국 고속철과 연결하면 서울과 베이징을 5시간 만에 주파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노반과 레일의 유지 보수조차 안 된 북한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을 통해 사람과 물류 모두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런 개보수엔 일부 지적처럼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저속열차의 경우 2천억 원, 미화로 1억 8천만 달러 정도 안팎이면 북한의 철도 개량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 현대화 비용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거의 8조 원, 미화로 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국책기관의 보고도 있어서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김두월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북한 철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철도 낙후성 때문에 한국 수준의 철도를 만들려면 새로 철도를 까는 수준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다른 견에 대한 공방은 착공식이 열린 26일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과 착공식에 불참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남북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내년 초 철도와 도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남북한이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비어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남북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등 2018년에 역사적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추구와 지속적인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올 연말 사퇴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에서 대북 압박 작전을 주도했고 매티스 장관은 미한 동맹과 함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두 인사의 주요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There's no personal reasons. I think that it's just very important for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when it's time to step aside.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헤일리 대사는 공직자는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짧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 대사로서 북한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자신도 대사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를 꼽았습니다.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일리 대사는 재임 시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의 채택을 주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북한 노동자 귀환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했고 11월 ICBM 발사에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You may believe that you are hidden from the world and that we cannot know your pain. But we know from our own research.
또 지난해 12월 열린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인도 이민자 출신으로 최연소 주지사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 헤일리 대사는 미 언론 등에 의해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며 2020년 대선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인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철군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갈등 속에 퇴임하는 매티스 국방장관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의 인선을 깜짝 발표했고 매티스 장관의 임명을 위해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 적용을 받는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해병대 4성 장군이자 전략가로 불렸던 매티스 장관은 동맹과의 관계, 외교와 군사 간 균형을 중시하며 트럼프 정부의 국방 분야에 안정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매티스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북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괌 타격 위협을 벌였던 지난해 8월,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는 우리는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티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8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군사적 방법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통해 국무부의 외교 정책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매티스 장관은 미한 연합훈련 조정으로 대북 외교를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 훈련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역량이 여전히 위협이라면서도 내년 3월에서 4월로 예정된 미한 핵심 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연습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은 동맹 문제와 관련해 종종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자는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작성하려 했던 것을 매티스 장관이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퇴 서한에서도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매티스 장관의 사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고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합의도 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이행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예상대로 매우 부진하군요.
예,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양측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과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공동성명 합의 중에서 유해 송환이 유일하게 이행됐네요.
예,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됐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보름 뒤인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55구의 유해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공동성명의 합의가 일부 이행된 유일한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해 발굴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4개 항의 합의 조항 외에 3개 실천 항목도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열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고취하기 위한 새로운 미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행 시한도 없어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실천 항목에 두 정상이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지만 완전한 이행의 의미 그리고 신속한 이행은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딱히 합의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예, 공동성명에서 핵 동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지만 공동성명에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행은 어떤가요?
예, 상당 정도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한의 분야별 고위급 회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교류협력,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이 모두 성사됐습니다. 남북한은 이후에도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서 오늘 개성에서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예, 핵 목록 신고와 사찰, 핵무기 일부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등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무회담에서 다뤄야 하는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추가 회담을 주장하면서 정상회담을 주장하면서 실무회담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아닌가요?
예,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을 적대관계에 있었고요. 또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지난 30년에 걸친 양측의 협상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라는 양측의 궁극적인 목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달성하는 방안이 뭘까요?
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내용과 이행 시기를 자세히 정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합니다. 로드맵에 대한 합의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로드맵이 없으면 마치 선박이 나침반과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것처럼 협상과 비핵화 진전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또한 퇴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갈등했음을 시사하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관련 사안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할 정도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kay? Many, many of the 28, many,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Most of them, but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잘 사는 동맹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100%를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They should pick up all the expense.
이번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연내 타결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액 규모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10차 회의 이후에도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커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 군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8억 1,700억 달러, 이를 토대로 미국은 한국이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지금보다 1.5배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앨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한국에서 열린 송년 미한 우호의 밤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위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재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MA가 이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한국의 분담금은 해마다 평균 2%에서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달 말 종료됐는데, 당시 협정을 보면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인상률을 적용하려는 미국 측과 한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양측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30년 만에 고래잡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왕콴장 변호사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고요. 미국 뉴멕시코의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던 8세 아동이 숨졌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고래잡이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했군요.
네, 내년 7월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하며 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 IWC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포경위원회 IWC는요,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걸 규제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일본이 1988년에 가입했으니까 30년 만에 탈퇴를 결정한 겁니다.
네, 고래잡이를 금지했던 국제 약속에서 일본이 나가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IWC의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6월 말에 발효된다고 스가 관방장관이 설명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본 어선들이 고래잡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일본 강요회의는 이런 결정을 전날 25일 의결했지만 하루가 지나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통 가기가 끝나자마자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데요. 이 IWC 탈퇴 결정 부분은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밤새 발표문의 문장 하나하나 세심한 조율을 거친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왜 하루가 지나고 발표를 했을까요?
예,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영국이나 호주와의 관계 악화를 외무성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전했는데요. 특히 일본, 호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과 함께 참여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내 주요 외교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호주는 상업적 포경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상업적 포경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고기를 먹거나 고래 기름을 사용하려고 고래를 잡는 건데요. 20세기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무분별한 포경으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IWC가 연구 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일정량 허용하고 그 외 목적의 고래잡이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네, 국제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이 상업적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상이 이번 IWC 탈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상업 포경이 필요한 이유는 일본의 고래 식용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IWC 총회에서 고래 개체 수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제한을 풀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탈퇴를 하고 고래잡이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네, 고래를 보호하자는 국제기구 입장과 전통 음식 문화를 회복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이 부딪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브라질에서 열린 IWC 총회에서 일본 대표단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논쟁이 격렬했는데요. 논쟁 끝에 일본이 상업 포경 허용 안건을 상정했을 때 가장 강하게 부교를 주도한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호주와 영국입니다. 이 호주 ABC 방송과 영국 BBC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일본의 고래 식용 문화 어떤 양상입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고래 고기가 흔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급식에 자주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은요. 1962년 고래 고기 소비량이 23만 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국제 환경 단체들이 고래 개체수 감소를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고요. 잔혹하게 고래를 잡는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고래를 잡을 때 어떻게 하길래 잔혹하다고 하는 거죠?
예, 포경선이 고래를 좁은 곳으로 몰아놓고 작살을 꽂아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방치해서 고래의 숨을 끊는데요. 이 때문에 고래 식용 문화는 국제적인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 포경 반대 국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본의 고래 고기 소비도 1980년대에만 4만 톤 전후까지 줄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확연하게 갈립니다. 우선 이 과거 포경을 중심으로 번영하던 어촌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고요. 포경선 업계 그리고 음식점 주인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국제기구를 탈퇴하면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라는 의견이 높은데요. 주로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구속 상태로 지내온 중국 인권운동가 왕콴장 변호사의 공판이 26일 텐진 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왕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2015년 인권운동가와 반체제 인사들을 일제 검거했을 때 붙잡힌 변호사 20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공판 일정이 확정된 겁니다.
네,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며칠 전 공판 일정을 확정하고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미교수가 장기간 갇혀 있는 건 드문 일은 아닌데요. 특히 반체제 인사들의 경우 이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에 갑자기 재판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외신 취재진이 휴가로 귀국하거나 업무를 쉬는 때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 성탄절에는 인권운동가 우간 씨가 재판을 받아서 8년형이 선고됐고요. 2009년 성탄절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씨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왕콴장 변호사 공판도 연말을 택해서 외국 언론의 관심을 피한 걸로 CNN 방송 등에 전했는데요.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고요. 법원 주변에 공안을 배치해서 지지자들이 모이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법원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주변 도로가 폐쇄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왕 변호사가 어떤 인권운동을 했나요?
이 파룬궁 관계자들을 변호해 왔는데요. 파룬궁은 심신 수련 단체인데 이 수련보다는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고 보고 중국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파룬궁 활동을 계속하던 사람들이 당국에 줄줄이 잡혀갔는데요. 왕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들을 변호하다가 역시 구금된 겁니다.
그동안 왕 변호사의 구금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왕 변호사 부인 리원주 씨는 지난 4월에 남편을 찾아달라면서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도보 행진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베이징 시내에서 공개 삭발식을 하면서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들이 리 씨의 활동을 전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된 26일 공판 결과는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만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날 26일 왕 변호사가 국가 전복죄 혐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판결문도 구성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유무죄 여부, 유죄라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차후 적당한 시일을 택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입니다.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던 아이가 또 사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는 과테말라에서 온 8세 남자아이로 이름이 펠리페 알론조 고메스인데요. 이 알론조 고메스 군이 24일 저녁 뉴멕시코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26일 성명을 내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숨진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12월 18일 오후 1시경에 뉴멕시코주 파세오 델 노르테 국경사무소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 부자는 곧 인근 수용시설로 갔다가 지난 20일 엘파소 수용시설로 이송됐고요. 23일에 알라모고르도 수용시설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수용시설을 옮겨 다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4일 아침부터 아이가 아픈 증세를 보이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목에 염증이 있고 감기라면서 진통제와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조금 있다가 아이를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날 저녁부터 아이가 구토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의식을 잃었고요. 결국 이날 자정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도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과테말라 출신인 7세 아동이 지난 12월 8일 역시 뉴멕시코에 있는 하켈란 카리란 이름의 7세 아이가 한 병동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멕시코에서 뉴멕시코 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국경을 넘다가 잡혀서 수용시설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로 수용시설에 갈 때 고열이 나는 등 아픈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러자 CBP 측이 아이를 헬기로 근처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 뇌가 부풀어 오르고 간 기능이 정지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망한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이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24일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칼량의 시신은 25일 안장됐다고 합니다. 몇몇 미국 언론은 사망한 아이의 장례식 소식을 현지에서 자세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단체 그리고 민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우와 수용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칼량 사건의 경우 이 CBP가 현장에서 제대로 아이를 응급치료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연방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이 국토안보부는 칼량이 애초 검사를 했을 때 아픈 증상이 없었고 아이 아버지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CBP가 아이를 살리려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국토안보부가 강조했는데요. 한편 CBP 측에서 성명을 내고 24일 이 숨진 알론조 고메스 군 일은 비극이라면서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두 아이 사망 사건은 그럼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CBP 자체 감찰기관이요.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테말라 외교부는 두 아이 사망 사건을 미국 정부가 적절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아이가 모두 CBP 담당 시설에 있다가 사망했는데 요즘 CBP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업무가 폭주하고 또 수용시설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른바 캐러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중미 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캐러밴 행렬이 대거 남부 국경에 와 있는 통에 이 CBP가 이들 문제에 대응하느라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거기에 연방정부가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부분 폐쇄된 상태라서 국병 경비와 불법 월경자 처리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9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12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6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풍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 장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에서 4미터, 서해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2월 26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뷰이 마감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 화착 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시작된 착공식에서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착공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윤혁 부상은 착공사에서 북남 철도 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레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한국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 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이날 철도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을 진행하고 판문역에 한쪽은 서울, 한쪽은 평양을 가리키는 초록색 대형 표지판을 제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 군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고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대부분은 시리아 공군 방어망에 의해서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시리아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체계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영토 상공에서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다마스커스 서남부 지역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해변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상악화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위한 중장비, 구호품의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거친 날씨가 화산 분화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화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 순다 해협에 있는 화산의 분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430명을 넘어섰고 15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500여 명이 다쳤고 2만 1,0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정관은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포경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포경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7월부터 일본 근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만 고래잡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판매를 위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미국 당국에 붙잡혀서 구금된 중남미 이주빈 캐러밴 어린이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미국의 구금시설에서 중남미 이주자 출신 어린이가 숨진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억류된 과테말라 출신의 8살 소년이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소년은 숨지기 하루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서 뉴멕시코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구토 증세를 보여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분야 사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리앙화 화웨이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는 2019년 전반기에 5G 스마트폰 모델을 선보이고 후반기에는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마감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